만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만나에 대한 말씀을 제일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만나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당시에 저는 만나가 어떤 맛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 만나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으면서 환호를 질렀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31절에 가시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시라는 말에 꽂혀서 처음에는 만나를 해바라기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가서 어머니, 만나는 해바라기씨 같습니다. 그 거룩한 거를 저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대단한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하고 제가 좋아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더 먹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해바라기 씨는 아닌 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색깔이 하얀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희고 단 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이걸 얘기하면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찾은 게 꿀꽈배기입니다. 네. 희고 단 것. 근데 아쉽게도 제가 꿀꽈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네, 이 발견은 지금에서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만나를 표현할 때 꿀꽈배기만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만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그 역사가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또 놀라운 결심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나의 의미를 알려면은 만나가 어떠한 경유로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만나를 먹게 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먹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시점부터 그 만나를 먹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바로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싸온 음식들이 풍성히 있어서, 풍족히 있어서 그것을 다 먹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걸까요?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먹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그 원망의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죽는 게더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죽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있던 우리를 구원해내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라는 이 원망은 하나님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현재의 힘듦과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과거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그 순간을 미화하면서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 그런 재밌는 형태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들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두 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봐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전의 것이 더 나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런 인간의 어떤 나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그 시작부터 단순하게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단순하게 단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를 주시기 전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날마다 먹을 것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신 만나를 매일매일 거둬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양을 맞춰서 가져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날에는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에게 그 맞는 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분명히 시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흡사 자주 듣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라는 그 규칙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자주 들어본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늘 애우는 주기도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그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라고 합니다. 이 데일리 브레드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 이거 굉장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데 생존을 위한 필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만나와 굉장히 서로 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상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다른 학파와 같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증명할 기도문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정체성을 가진 기도문은 각 학파별로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정체성과 삶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러한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실제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이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그 염려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떠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의 괴로움, 지금의 고통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감격, 그 은혜, 이 세상이 정말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에 찬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현실에 타협하고 이 현실에 불만족하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내 노력을 쏟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그 주체는 분명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나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어떤 약속의 증거이자 그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언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여 원망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존재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주시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권능 중에 우리의 배고픔 정도는 지극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정도는 지극히 정말 작은 사역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만나를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그들의 실패의 요인입니다. 광활한 광야에서 막막하고 고단하여 그 배고픔에 씨름하는 현실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가 갖는 정체성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요청했던 제자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보좌 앞에, 그 보좌 옆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 누가 더 큰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입니다. 5,000명을 어떻게 먹일지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던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인생에 그런 것만 매달려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그 주기도문의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 그 확신을 가지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열어두고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게끔 우리는 날마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자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왜 만나에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에 만족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만나를 먹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만나 외에 플러스 알파 더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하면서 메추라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만나에 대한 불만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 내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메추라기 사건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닭처럼 그 털을 다 뽑고 장기를 잘 척출해서 깨끗이 잘 만들어준 그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메추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보면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진영에 떨어지게 하실 때 보면은 원어에서는 쿵 떨어지자, 세게 치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정리된, 잘 정돈된 닭들이, 그 마트에서 파는 닭들이 진영에 쌓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 목이 꺾여 죽어 쌓여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잔인한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서 환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셨다. 땅에 떨어져 쌓여있는 그 고기를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겁지겁 그것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기 전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욕구는 만나를 질리게 했고 고기를 향한 열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저 먹는 인생으로밖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먹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것을 만진다고 해서 나도 거룩해진다라는 착각을 빠졌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 근처에 있다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것을 먹는다고 나 자신이 거룩해집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학계서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만 발췌를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학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같이 읽는 느낌이 좀 안 나는데 네, 화이팅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 관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그 옷자락 속에 싸들고 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음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 그것도 거룩해지겠느냐 물어보아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같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만진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먹는 자리, 은혜의 만나를 먹는 자리에 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과 예배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은혜에 충만한 친구와 같이 어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형이 선교사인데 전 진짜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딸은요, 거룩한 것에 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체성과 그 방향이 있다고 그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정말 유일한 길임을,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절실하게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그 치열한 삶으로 들고 가야지, 그 치열한 삶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진정한 만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을 통해서 내가 현실에선 정말 부정적인 존재이지만,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부정한 존재인 나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무 감흥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저 먹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저 왔다 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 참석했다 가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방향이 정해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만나의 이야기는 수세기 전에 그저 있었던 해프닝과 같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만나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렇다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혜를 구하시고 분별력을 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만 의지하고 승리했음을, 우리가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이 길이었고 답이었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나의 감사와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행하실 일로 나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난 내 것을 채우기 위해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과 그 방향을 비전 삼아 내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외치며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은